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혹시 저축은행에 통장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저축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의외로 많더군요. 금감원이 자료를 냈는데 1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저축은행에 380만 개나 되고 거기에 묻혀있는 돈이 1481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 안에는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내 돈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6주간 금감원에서 최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저축은행 계좌 주인들한테는 잠자고 있는 계좌가 있어요 라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해주도록 했답니다. 하지만 또 매번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계좌가 없는지 조회해보는 게 좋겠죠. 조회해보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내 계좌 한눈에 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제1금융권 은행들부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번에는 저축은행까지 모두 4명으로 된 모든 예금통장 계좌를 다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 쓰는 계좌라고 해서 그냥 두면 요즘은 가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계좌는 없애시고 또 어떤 계좌가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없는지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뭐 내가 보험 가입한 거, 대출 받은 거, 카드 발급 받은 것들도 한꺼번에 다 줘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사이트 쭉 둘러보시면서 내 금융생활도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런 거 알려드리면 일요일, 토요일, 월요일 많이 몰리니까요. 그냥 알아만 두셨다가 또 며칠 후에 접속해보시는 것도 요령이겠습니다. 자,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벤처 창업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새롭게 창업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조목조목 짚어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서는 기업들끼리 인수합병을 통해서 합치는 사례들이 아주 활발한데 미디어 업계에서 이런저런 대형 인수합병 사례가 나타나는 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뉴미디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8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창업하는 초기 기업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함께 배워보면서 창업을 위한 과정도 미리 짚어보고 고려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나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법무사님한테 이것 좀 등록해 주세요 하면 되던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게 회사를 새로 차린다는 건 사무실도 내가 구하고 직원도 뽑고 이제 법인 등기도 이제 하고 예. 이걸 모두 즉 무에서 유로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기존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거다라는 사실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거?
네, 네.
뭐 그것도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그 회사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책상값, 의자값보다 더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에서부터 유로 만들어가는, 즉 완전히 신생 창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예.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훨씬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거나 기존에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셋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생각해보면 결코 인수하는 게 비싸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비용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있는 회사를 인수해요?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에 학생들을 가리키는 보습학원 하나 설립하려고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사무실 구하고요. 그다음에 집기 다 넣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앞에 카운터에 앉아있는 직원, 그다음 상담 직원 이런 거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브로셔 전단지 만들고 그다음에 사무기 다 이런 거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
한번 내가 어딘가에 컨택해서 거기 가구 얼마예요 물어보고 거기랑 계약하는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또 뭐 이것저것
또 알아봐야 되고요. 예. 예. 바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창업해야겠다 보습학원을 생각한 것부터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당연히 기회비용인 거죠. 내가 진작 시작해야지 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창업해서 뭔가 수익이 생기면 그 기회비용이 줄어드는데 반년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고요.
아, 그게 비용 더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빨리 세팅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시간 보내는 게 바로 돈으로 바뀌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비용도 그게 더 들어가요. 신규 창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
이 혹시 법원 경매하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예, 가보셨으면 더 잘하실 거예요. 어느 집이 갑자기 다 그 집에 있는 집기랑 이런 게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업체분들이 와서 거기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한꺼번에 다 턴키로 가져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면요.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TV가 3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 합쳐서 낙찰을 네네. 받는 거지만.
예.
무슨 얘기냐. 내가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책상 의자를 새로 사면 그것보다 예. 기존 학원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쓴 걸 인수하는 비용이 10분의 1이나 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뭐 약간 낡은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쓸만한 물건들을 가장 예. 손쉽게 확인하고
예.
그리고 그 물건들이 그 학원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시행착오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초기에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수라는 거죠.
그런데 집기만 네. 인수할게요. 내지는 뭐 인테리어 하는데 돈 좀 드셨겠네요.
네.
제가 그럼 그 비용 얼마를 좀 지불하고 그냥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뜯지 마세요. 까지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데 회사를 인수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네.
학원을 인수하는 건
네.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같이 인수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나랑 잘 맞을지 내가 뽑으면 더 좋은 직원 뽑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직원을 뽑을 때요. 이게 뭐 회사 생활을 기존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우리 팀에 있는 팀원들 아니면 우리 본부에 있는 본부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입맛에 100% 맞게 세팅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네, 어차피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 학원이든 우리 카페든 간에
예.
내가 6명의 구성 원이 필요한데 오늘부터 그 6명을 셋업하기 위해서 한 명씩 어쩌다 찾아오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발한다? 그 방법하고요.
네.
기존에 어디 6명이 있는 학원을 하나 인수한 다음에 정말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중에 마음에 안 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신규 학원 차릴 때는 그 보직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더 원하는 다른 사람으로 셋업하는 게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우리가 직원을 구축하고 업무 처리하는 이런 비용도 보이지 않은 비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반드시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 예, 내가 뽑으면 내 마음대로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직원을 뽑아놓고 그 직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네.
행정 프로세스를 완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품 살 때 결제 받아야 되고
예.
지출할 때 결제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 결제 서류 폼도.
그렇죠. 그 결제 서류 폼은 어떻게 해야지 그거 구상하고 하는데 작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이 품이 올렸어요? 물어보면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보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비용들이 굉장히 세이브되는 거죠.
그래 사실은 뭐 집기라든가 이런 거야 뭐 그냥 하루 만에 사올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론적으로는
네.
같이 일할 사람을 맞추고 세팅하고 뽑는 건 사실은 정말 어렵고 그게 사업의 반 이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기라고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
카페를 하나 차리는데 냉장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보여지는
예.
케이크 놓는 냉장시설도
예.
있어야 되고 안에 이제 그 진짜 전통적인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존에 어느 카페를 하나 인수하다 보면요. 그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했던 그 주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러한 형태로 집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불편함이라든가 네. 애로사항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냉장 시설이 불필요하게 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비효율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집기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인테리어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이 그걸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때 네. 당연히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좀 얄팍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인수받을 때 저 냉장고는 빼고 인수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인수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나 가게를 인수할 때 흔히 권리금이라는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 권리금의 폐해가 또 많이 있긴 있는데요. 원래 그렇다면 권리금이라는 그 형태는 왜 생겼을까? 바로 그것이 그 앞에서 장사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시행착오와 경험을 고스란히 내가 넘겨받는 과정에서
네.
그때 그거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부 뭐 포함된 거죠.
그 사업을 예. 두세 번 하셨던 분들은
네.
그래 그 돈 주고라도 그냥 기존 회사, 기존 네. 업체 직원 같이 인수하는 게 훨씬 낫더라라는 경험이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그 돈 주고라도 들어가겠어 하는 분이 생기니 그게 권리금 나오는 거죠. 그게.
맞아요.
아니, 권리금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그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기존 네. 직원들을 인수하든 뭐 새로 뽑든 해서 세팅할 땐 그렇게 하는 게 요령인데. 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게 회사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그 다음에는 그럼 기존 직원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하고의 차이, 이걸 또 많이 고민하시더군요. 제 주변에도 창업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창업할 때는, 야, 우리가 월급도 좀 적게 가져가고,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자. 뭐, 너하고 나하고 어디 뭐 하루 한두 해 본사이냐? 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분만 데려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들어오는 분이 또 월급이 훨씬 많아지고 그럼 조용히 저 사장님 저 좀 봅시다. 창업 동기가.
예예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조직 구축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이자 부담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서 직원 3명을 놓고 창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당연히 그 3명을 모집했었을 때 우리 회사에 입사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의 어떤 소양이나 여러 가지 그 이전의 경력과
네.
직원이 한 50명 남짓 되는 견실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회사에 저 이 회사에서 일해보겠습니다라고 찾아온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에 해당되는 3명이었을 때부터 일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있는데 좀 견실해지고 나면 더 유능한 사람이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유능한 사람을 밑에다 놓고 처음에 3명이었을 때 뽑았던 사람을 위에다 놓는다? 당연히 이것도 조직의 불화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조직이 커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윗사람이 그 무능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분이
네.
위에 상사로 있을 때 그분을 흔히 말해서 건너뛰고
예.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조직 생활이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보이지 않게 그 중간 관료로 있는 원래 그 처음에 뽑았던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끔 회사가 뻗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도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 나름대로 10명이든 12명이든 간에 좀 하이어라키가 잡혀있는 조직을 인수하는 게
네.
그런 불협화음이 훨씬 줄어들고요.
아.
그러고 나서도 물론 회사가 자꾸 잘 되면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벤처 기업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 있는데요. 부장님보다 대리 월급이 많은 거예요.
어째 그렇게 됐지? 아, 그 부장님은 원래 이제
그렇죠.
처음에 그래 우리 월급 적게 하자 김 부장,
네,
그래 김
네.
사장 뭐 이러면서
네,
서로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뭐 말 그대로 예전에 뭐 상고 졸업하고 은행에서 좀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을 모셨는데
네.
이제 회사가 좀 뻗어 나가려 보니 전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을 전공하고 거기에서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 뽑을 거 아니겠어요?
젊은 직원이 들어오면
네. 그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직급이야 뭐 대리일 수도 있고 과장일 네. 수 있지만 연봉을 적게 줄 수는 없으니
네.
그래도 역전된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조직의 불협화음과 불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어떡하죠? 결국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일했던 분이 대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렇게 계신 분들을 정리해서 그분들이 뭐 그냥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처음부터 그 회사가 이렇게 커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그 기존 직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양해를 구한다든가 예.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견실한 회사가 되려면 우리가 또 더 유능한 후배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것들이 뭐 좀 잘 수긍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리 노티스하는 게 또 문제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이제 창업해서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된 분들은 대개는 자서전이라는 걸 쓰는데
네.
궁극적으로 언제나 네. 되면 가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초창기에 그 고민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같이 창업을 해서 고생해서 이제 회사가 컸는데 같이 고생했던 이 몇 명이 이 회사에서 일할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기 말단에 가서 일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임원급으로 넣기에도 어렵고
네.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참 그게 마음 아프더라.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가총액에서도 예. 한 IT 분야에서 5등 안에 들만한 어떤 벤처기업을 시작했다가 견실해진 회사 한 곳을 아는데요.
네.
거기 처음 5명이었 직원이었을 때 그때 들어갔던 그 회계 관련한 직원으로 들어갔던 한 여성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 회사를 다니시는데 직급은 당연히 고문, 뭐 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 밑에는 수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회사가 그분에게 자꾸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뭐 경영학 석사를 하고 왔다.
네.
그러면 잠깐 한 1년 회사에 있다가 다시 뭐 학교에 또 가서 빅데이터 석사를 하러 또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학교를 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예.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분의 공덕을 당연히 인정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너무 전문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양으로 그 퍼포먼스를 낼 만한 그 파트장이나 이사의 직위에 해당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래도 처음부터 나랑 진짜 그 조그만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니 내치진 않으면서 그분에게 예우로 한 게 이제 그건데 뭐 그거를 못 견디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자기가 모니터하고
네.
회사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그런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회사 차릴 때부터 그래서 창업 동지들을 슬슬 규합하고 하는 것도 뭐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네.
기존 회사를 그냥 인수하는 게 이런저런 고민을 덜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불협화음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예. 어느 정도 된 아니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을 법한 회사가 되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한 직원 한 대여섯 명 있는 거 인수해서 서른 명으로 키우면
네.
그 대여섯 명 초기 인원이 또 적응 안 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리고 또 좀 비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새로운 CEO는요. 그 창업 공신에 해당되는 그 기존 6명하고의
예.
이해관계나
추억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아 조직이 뻗어나가는데 위해가 된다는 표현은 좀 아, 제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네.
하여튼 뭔가 적합하지 않은 분에게는 양해를 구하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외국에서는 어떤 신생 벤처 기업이 만들어져서 뭐 창업 몇 년 만에 큰 회사로 인수됐는데 그 가치를 뭐 1조 원 가까이 받았다는 뉴스들이 가끔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만 저걸 그냥 왜 굳이 통째로 다 사가나. 그중에서 필요한 인력은 스카우트하면 되는 거고
네.
기술이야 뭐 그 인력이 들어오면 만들 텐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외국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극명한 차이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가 너무 혁신적이거나 기존에 유사한 업태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신설회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는 업태가 있다면 제일 수월한 방법들은 사실 외국에서는 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요, 신생 기업들이 M&A를 해서 회사를 키워가는 그 비중이 전체 회사가 커가는 여러 가지 경로들, 네. IPO를 해서 기업 공개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영업 인수를 한다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이상이 돼요.
창업의 스타일이 다르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5%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창업하는 분들은 물론 나중에 언제 저희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M&A 시장이 국내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일견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해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창업에서 M&A라는 거 아니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건 아예 생각을 배제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매물로 내놨는지 자체를 모르니.
예. 그리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할 때 처음부터 다 새로 차리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시작한 기업을 인수할 때 장점들
네.
배워봤네요.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